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저 노점상 어딜 가든지 그냥 QR코드 찍 누르면은 결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어. 3초에 3초 그냥 찍 하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네. 세수가 다 고쳐지고 다 제도권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회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도로를 무지장 깔아요. 도로를 매일 30km가 새로 닦여진답니다. 매일. 또 나라가 워낙 크니까 네. 공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항이 2014년에 74개 시작한 게 현재로선 164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10년 만에.
예, 우리 임상호 대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네.
아, 지난번에 네, 정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네. 굉장히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최종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파트너십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과 인도가 예전에 그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그렇게까지 가깝게 지낼 시에는 네. 약간은 좀 이질적인 면이 있었는데 인도 입장에서도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돌아보니까 IT도 돼 있고 제조업도 돼 있는 한국이 눈에 보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나라를 찾아보니까 인도가 보이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경제. 예,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우리가 멀리 가는 건 조금 그렇고 모디 총리 때부터 네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네. 정작 저한테 그러면 모디 때 뭐 변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 할 말은 없거든요.
물어보면 되지. 모디 때 뭐가 변했나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루 총리가 독립하자마자 인도의 세계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게 부조화가 있었어요. 세계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인도 경제는 굉장히 하여튼 저 가난하고 아직까지 저 개도국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괴리가 있었는데 모디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괴리가 이제 메꿔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역할과 그걸 뒷받침한 경제력이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몇 가지 수치만 들으면은 주요국 중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연간 7, 8%의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2023년 제가 이제 인도에 부임했을 때 영국을 제치고 GDP 규모로서는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됐고 작년에는 또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 전망에 따르면 빠르면 2027년 내지는 2030년에는 독일마저 넘어서 글로벌 G3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실감 안 나요.
네.
예, 그 큰 나라가 7, 8%씩 성장을 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 근데 예전에 개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G3, G4까지 와 있다는 것도 실감이 안 네. 나고 그렇게 커져 있는 그 크게 올라갔었던 배경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 뭘 해서 이렇게 빠른 성장들을 했나요?
네. 일단은 모디 총리가 여러 가지 과감한 경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진짜 그동안 인도 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인도 하면 또 골치 아프고 뭐 하면 정말 되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개혁의 칼을 뽑아서 네.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제 세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인도는 우리가 인도 하면 그냥 하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인도는 28개 인도는 28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 그리고 또 연방 직할로 연방 직할로 통치되는 8개의 따로 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인도라는 국가가 됐는데요. 근데 이 주들이 각각 하나의 별도의 나라처럼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주로 뭔가 물건 하나 팔려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고 이제 관세 비슷하게 아, 같은 나라인데 잠깐 우리 주에 너 왔어? 잠깐 너 서류 내봐 해가지고 다 서류 체크하고 그다음 그럼 관세 몇 프로 내라는 식으로 세금을 때리고 주별로 그러니까 A주, B주, C주 가려면 환장하는 거죠. 계속 그냥 거의 A주에서 B주 가서 거기서 한번 하고 또 C주 가면 또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FTA 하나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 시장이면서 그런 저 장벽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저 세제를 단순화하는 게 하나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단행을 합니다. 모디가 그 특유의 정치적 카리스마 추진력으로 또 이렇게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해서
네.
전격적으로 단행을 해가지고 세제를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각 주별로 있던 세제를 다 통일해버립니다. 통일해버리고 네. 그냥 하나의 네. Goods and Services Tax에서 GST Tax라고 하죠. GST를 만들죠.
네. 사실 이게 각 주별로 거의 나라처럼 움직였다고 하면 그 주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인데
그 조세권을
그렇죠. 뺏긴 거죠. 조세권을 사실상 뺏긴 건데 그걸 다 설득하고 법안을 저 제정해서 입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 달래는 거죠. 아 이거 뺏기는 게 아니다. 중앙에서 네. 메꿔줄 거다. 우리가 잠시 걷어갔다가 네. 적절하게 다 배분한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주간에 상업이 더 발전해가지고 세수가 더 많아진다.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단행을 해서 이거 성공을 시키고 그렇게 그 덕분에 사실 이제 통계를 보면은 세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물류 비용도 확 줄어들죠.
그렇겠죠.
뭐 A주, B주, C주 갈 때마다 국경에서 막 대기하고 뭐 이렇게 좀 검문 받고 뭐 서류 작성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물류 트럭의 주행거리가 하루 평균 100km 이상 늘어났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개혁이죠. 진짜
큰 변화네요, 이거.
아. 근데 진짜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조세제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일 건데.
그러게.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더 발전하는 건 맞는데 네. 그건 논리고 이거를 관철해내는 정치력과 힘, 추진력에 굉장히 놀랍네요.
대단하죠. 진짜 모디 총리 대단하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엄청 투자를 합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 워낙 많으니까 네. 14.5억 지금 인구 1위지 않습니까?
네.
뭐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유의 번호, 우리 이쪽에 이제 주민등록 사업이죠. 주민등록 다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보호소 같은데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괜찮다. 그럼 보호소가 너의 거주지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거주지 일정. 아 그럼 제 3자가 확인만 하면 된다. 네. 여기 산다. 그러면은 너의 고유 번호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 엄청난 디지털 주민 등록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 완결을 시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걸 완결을 시킵니다. 건국급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구성이 됐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국민이 누구냐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주민등록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많은 인구를
그걸 합니다. 그걸 해내고 그걸 해내니까 여러 가지가 엄청나죠. 행정이 진짜.
네.
행정이 일단 투명화 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국가의 무슨 보조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이렇게 교부할 때
네.
딱 이렇게 등록된 사람한테 딱 가니까 중간에 누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최소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나면 세상이 안 변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 기본이 되는 건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일인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금융하고도 연결을 시켜요.
네.
예. 다 이제 고유 번호가 다 이제 부여가 됐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UPI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 고유 번호가 있으면은,
네.
그 고유 번호를 갖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저 QR코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핸드폰 하나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고유번호 등록하면 핸드폰이 개통되잖아요. 핸드폰 번호하고 연동된 QR코드가 생겨요. 그거 갖고 금융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인도 딱 그 부임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인도은행 그 개설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저 노점상 어딜 가든지 그냥 QR코드 찍 누르면은 그래서 비번하면 이제 결제가 바로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뭐 3초에 3초 그냥 찍 하면 바로 돼요. 뭐 노점상이든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뭐 택시든 툭툭이 뭐 이렇게 뭐 3년 자동차든 뭐든 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세수가 잘 거쳤겠다.
그리고 지하경제가 양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수가 다 거쳐지고 네. 지하경제 없어 다 제도권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이거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한평생 은행 근처에 못 가본 사람들이 자기 이제 계좌가 생기는 거예요. 버추얼
그렇죠.
계좌가.
네, 네. 네.
그 QR코드가 딱 생기니까 UPI 시스템 통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내역이 이제 쌓이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신용거래가 되는 거죠. 그 네. 근거로.
또 이제 신용거래가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그렇죠.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소상공인들.
소상공 사업을 할 수 있게
네.
되고.
네. 네.
야, 이게 되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얘기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실패해요.
근데 이 UPI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UPI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네. 결제할 때 카드나 뭐 그런 거 거의 안 써요. 그냥 UPI, what is your UPI? UPI, 아, UPI 이거다. 뭐 그걸로 딱 땡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바뀌어져요. 네. 하드웨어도 바뀌어지는 게 인프라, 사회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모디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물류하면 도로잖아요. 네. 도로를 무지장 깔아요, 도로를. 도로를 무지장 깔고 또 나라가 워낙 크니까 네. 도로, 차로 소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항을 또 많이 설립합니다. 네. 공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항이 예를 들어서 74개, 2014년에 74개 시작한 게 현재로서는 164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도로도 통계에 따르면 매일 30km가 새로 닦여진답니다. 매일.
매일 30km. 네. 와. 이런 물류가 통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GDP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로 네.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와, 이게 선순환 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러면 나라가 돈을 엄청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런데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거죠. 7%, 7%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그 돈을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네,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거에는 경제개혁이 90년대에 처음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 과거에는 경제개혁 전에는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 라지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라이센스였어요. 다 허가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하면은 아, 정부 규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허가받았는데 그런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레드 테이프.
네, 레드 테이프.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처음으로 경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게 조금씩 바뀌어지다가 이제 모디 정부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비효율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돈 낭비하는 돈이 없어지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인프라에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인도가 취약한 게 제조업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육성해야겠다 해가지고 제조업 육성하려면 그러면은 외국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생산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요. PLI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특히 이제 하이텍 분야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하면은 인센티브 주겠다 해가지고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이폰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이폰이 지금 전 세계 공급된 아이폰의 한 25%가 인도에서 이제 생산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들어옵니다. 제가 사실 인도 처음 갔을 때 반도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때부터 2023년도에 반도체를 만들겠다는데 사실 네. 인도의 그런 열악한 인프라나 봤을 때 반도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을 건데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론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공장 가동 시작했어요.
아.
네, 그 PLI 말씀드린 PLI 제도를 통해서 네. 그렇게 저 제조업을 육성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선순환 고리를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그 레탭 얘기는 여기서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뭐 주정부에서 된다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양쪽 다 허가를 받았더니 촌장님한테 못하게 되고 뭐 이런들의 그냥 경험들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개선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결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 시스템의 문제들도 이제 기반을 닦아서 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뭐 아직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흡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 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인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그 챌린지 도전적인 요인 아직 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나 뭐 예를 들어서 PLI 네.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에 불구하고도 제조업이 육성이 안 됐어요. 계속 제조업이 총 GDP의 한 15% 내외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나 그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아이폰이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들어왔는데 사실 제조업을 위해서는 노동 집약적인 전통적인 저 제조업이 일단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경제 개방성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 외국 기업이 투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 기업도 이제 그 기술 전수받고 해서 네, 경쟁해가지고 인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키워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해가지고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키웠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크 인디아를 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인도 기업 전략이 기술 전수받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수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스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더 큰 낙수 효과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제한이 된 거죠. 그리고 저 이 유명한 하여튼 예측 불가능한 1도의 그 관료주의 예, 그런 잔재가 아직도 네.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 인도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은 저도 이제 인도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접했고요.
직접 들은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근데 아니 뭐 예를 들어 이제 유럽 기업 얘긴데요. 그 덴마크 외교관으로부터 아마 카시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있을 때 얘기인데 덴마크의 유명한 저 맥주 회사가 있어요. 칼스버그라고 아시죠? 네, 칼스버그. 네, 네, 칼스버그 맥주 회사가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보더니 인도의 어떤 주에 큰 공장을 이제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다 잘 돼가지고 공장 설립하고 운영 시작해서 한 2, 3년 정도 잘 판매해서 좋았는데 갑자기 그 주에서 금주령을 내렸어요.
금주령이요?
금주령? 네. 아, 맥주를 팔아야 되는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금주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주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만약 회사에다 뭐라 했으면 그걸 뭐라 풀어보기라도 할 텐데 그냥 금주령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걸?
와. 그래서
와. 들어갈 때는
예, 네, 그러고 있다는 일자리 청취하고 일자리 청취하고
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아 그러면 좋다 금주령이면 그럼 다른 주에서 판매하겠다 여기서는 네, 판매 네, 안 하겠다 하니까 판매도 안 된다 해가지고 판매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스버그 철수를 했죠. 이런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네. 덴마크 외교관이 그래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아직까지 그런 저 어려움이 남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 문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사실 저 인도가 여러 가지 빈부격차도 아직 있고 또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인종도 네. 다양하고 또 소위 말하는 카스트 제도의 잔재라고나 할까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대사님도 좀 있습니다. 느끼셨어요? 카스트 제도라든지 뭐 종교 문제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그 같이 생활을 하면은 익숙해지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 네. 중산층이 사는 동네에 살지만 거기서 벗어나다 가면은 저소층이 사는 동네도 지나가게 되고 하니까 아침 출근길 한 20분 출근길인데 이 선진국, 그 개도국 뭐
다 보세요.
뭐 저게 말고 그 다 이제 거치면서 이제 출근을 하면은 출근하면 이제 외교 단지 내는 또 이제 선진국 네. 다 이렇게 이제 경무하면서 이제 출근하게 되는 면도 있죠.
근데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여전히 그냥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남았다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게 카스트라는 것이 그 제도가 아닌 생활의 일부였잖아요. 그랬어요.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생활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카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 특정 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 성을 가지면 저 무슨 클래스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근데 그 갑자기 뭐 성을 갈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근데 네. 내가 수천 조 써온 성인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거 해결하고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근데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인도의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대한 시장은 인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네. 아무리 저 지도를 뚫어져 쳐다봐도 인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세안 있지만 아세안은 단일 시장이 아니고요. 또 인도가 뭐 인구수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성장률도 계속 더 앞서고 있고 그리고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벌써 뭐 1만 개 이상 있다고 하지만 인도는 지금 한 600여 개, 670여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저 기회가 있는 저 땅이고요. 둘째로 아까 인도 경제의 개방성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폭하니까 인도가 FTA 협상을 가속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하고 지지부진했던 FTA들을 하나씩 체결하고 있습니다. 영국, 뭐 뉴질랜드뿐 아니라 EU하고 FTA를 타결했어요. EU하고 FTA는 사실 그 굉장히 예전에 거의 한 10년 이상 끌던 건데요. 그게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이게 장벽을 높여가지고 있다가는 이게 뭔가 예,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께서 인도에 가셨을 때도 예. 우리 한 인도 간의 세파 협정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한 인도 간의 FTA인데 그 세파 협정도 개정을 하기로 1년 내에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고요.
맞아요. 네. 그게 아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간 것도 요 타이밍이구나. 이게 진짜 그동안 있었던 문제 좀 풀어보려고는 타이밍에 정상회담을 그렇죠. 한 거군요.
굉장히 적시적 아주 잘 됐고요. 그리고 인도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인도 교육열 특히 결국 이제 교육이잖아요. 성과 그 승패를 가르는 게 교육인데 인도의 IIT 아시죠? 네. 이제 IIT 떨어지면 MIT 간다고 그러네, 인도에서는. 네. 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쟁력이. 네. 그래서 인도에서 그 입시를 위해서 하나의 한 150만의 소도시가 도시 자체가 입시촌이에요. 우리는 대치동 하는데 우리는 네. 거긴 도시예요. 코타란 도시가 있는데 그 정도 교육열이 엄청나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한 의무 교육도 이제 실시를 하게 돼가지고 2010년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저 숙련 노동자들,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을 위해 필요한 숙련 내진 저숙련 노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의무 교육 체제도 이제 마련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인도라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엄청나요, 진짜.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인도라는 지오그래피에서 뭐 나중에 파키스탄도 생기고 방글라데시도 생기고 했는데 인도가 탄생했을 때 공국이 565개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공국들. 네. 근데 그 공국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인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루 초대 총리가 출범했을 때 같이 있던 그 초대 내각 굉장한 거예요. 그걸 다 설득해서 565개 공국들이 하나의 인도가 됐고 네. 그리고 언어가 565개의 공국들이었으니까 네. 언어가 비공식 한 1200에서 1500개가 돼요. 그리고 인종도 얼마나 많겠어요. 네. 종교도 엄청 다양해요. 힌두교, 무슨 뭐 무슬림, 불교, 자이나교, 크리스천도 있고 뭐 카톨릭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별로 자기만의 고유 세제가 있었어요. 내 주권이다라는 그런 네. 마인드셋 비슷하게. 그런데 인도가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립 당시에는 야 이거 되겠나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EU의 미래는 인도라는 얘기도 있어요. EU 통합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네. 딱 통합되잖아. 그게 바로 인도다.
우리가 네. 인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도를 한 나라라고 생각.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여기는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세제가 복잡하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뭐 가는 사람마다 딴 소리를 해 네. 하는 게 다른 나라야.
500개 국가니까.
500개 국가니까. 네. 근데 그거를 통합해 가면서 네루가 어떤 국가적인 통합을 했다 그러면 모디 총리를 비롯해서는 행정 인프라 뭐 금융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을 시켰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그 과거에는 어땠고 뭐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총론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인도 가기가 2023년에 50주년을 저 맞이했었고요. 예.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했었는데 90년대에 삼성, LG, 현대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뭔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있고 특히 4강 이외에 다른 여타 플레이어들을 봤을 때 인도가 핵심이고 그럴 때 마침 딱 정상 방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대한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너무나 제가 이렇게 체감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인도에 있는 것처럼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캐나다 G7이 있었잖아요. 그때 열리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통령 특사로 또 인도도 오시고 그 이어져서 또 조현 외교 장관님이 인도를 방문하시고 또 11월 달 요하네스버그 G20 기기에 또 한인도 정상회담 계속 1년에 이런 인도 간의 고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빌드업을 했구나.
네, 빌드업하고 나서 요번에 딱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시기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좀 다양한 MOU가 체결됐는데 특히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 MOU가 체결이 됐는데 네. 이것도 다 결국은 인도에 진출했을 때 인도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인도의 체질 개선하면서 인도가 경제도 발전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 기업이 가가지고 같이 하는 게 우리한테도 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왕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중소기업 MOU가 동북부 지역이 인도 보면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고 했는데 동북부 지역 보면은 그거는 미얀마 쪽 그쪽 태국 쪽 네. 국경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은 8개 주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계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예, 딱 보면은 우리처럼 생겼어요. 아이가 동아시아인처럼 가면은 인도인데 잠깐 좀 비행기 잘못 탔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근데 거기가 사실은 인도의 그 K-팝의 그 원산지예요. 거기가 진원지. 거기서부터 네. 이제 K-팝 한류가 시작됐거든요.
아, 인도의 시장 인도, 그쪽이에요.
인도에서 거기 시작돼서 지금 완전 인도 전역으로 퍼졌는데 네. 거기 이제 한국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 하면은 한국 상품도 불티나게 다 팔리고 뭐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MOU 그 문안을 민도처가 협의했을 때 시범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동북부 지역의 시장 개척단으로 제가 한번 갔었어요. 해가지고 여기 가서 우리 중소기업들 직접 보셔라. 네. 얼마나 이게 여기서 승부가 나는지. 근데 굉장했어요, 진짜. 처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북부 지역에 아쌈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저 몰에서 한국 무슨 저 페스티벌 스틱페어 네. 같은 걸 했는데 그 한 이틀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을 이제 갖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네. 하루 만에 다 동났어요. 그래서 막 그 가신 분들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갖고 올 걸.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한국. 그래서 이제 이 동북부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그러면은 인도 정부 측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하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소기 MOU를 통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파편화된 인도에 대한 인식들이 잘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지도 이해가 가고 왜 우리가 혼란스러워했는지도 좀 이해가 가고
네.
그리고 앞으로 왜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인도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고
네.
우리도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임상훈 대사님이 지금 맡으신 업무가 공공대사잖아요.
공공외교대사.
네, 공공외교대사. 결국 이제 외교관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국가가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국가에 대한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외교부에서 이렇게 공공대사로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우리가 인도와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대 국가로 인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인도의 행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인도의 역사의 입장, 인도의 역사를 쫙 따라가면서 그들의 그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 그게 다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임상호 대사님과 했던 이야기들을 한두 번씩 쫙 보면서 왜 인도가 중국과 가까워졌다가 뭐 헤어졌다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아 인도란 이런 국가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또 국가 간의 교류를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응원을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임상호 대사님의 다른 나라
네.
이야기, 정말 신기한 나라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